며칠 전에 제 아내가 잠시 방문했습니다. 아내가 한 포항에 미국에서 이제 포항시에 왔는데 한 3일 동안 저하고 이제 지내다가 제가 이제 아내를 데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이제 같이 밤을 보내는데 아내가 이제 저에게 선물이 있다고 저에게 카드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카드인가 해가지고 카드를 오픈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손수 쓴 편지예요. 예, 갑자기 내가 울컥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들이 카드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Daddy, Happy Birthday. I love you more than you do. 아빠, 생일 축하해요. 내가 아빠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내가 아빠를 더 사랑합니다. 제가 이 말을 우리 아들한테 참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데려올 때마다 아들한테 Nate, I love you more than you do. 그런데 그 아들이 저한테 그걸 썼는데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아내를 데려다 주고 저 혼자 포항시로 내려오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까? God is s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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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so good to me. 다들 영어 너무 잘하십니다. 네, 그 찬양을 위해서 제가 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10살에 포마시로 노동을 시작했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자라나서 27세가 되어서 비로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녀는 다시 험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낳았으나 그 중에 5명은 일찍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게 생활하던 가운데 그녀가 67세가 되는 해 그의 남편은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혼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젠 몸이 약해 농사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시작한 것이 뜨개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루마티스 관절염이 찾아왔습니다. 뜨개질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70세가 되어서 시작한 그림,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캔버스를 사야 됐고요. 물감도 사는데 그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약국에 걸어 놓았습니다. 친척에게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녀의 그림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하나의 가격이 2불에서 3불이었습니다. 평생 그림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분이 그린 그림은 마치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처럼 아주 심플하고요, 간단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그린 그림들은 주로 풍경화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76세가 되던 해에 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그림을 있는 대로 다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그림들 중에는 100만 달러가 넘는 가격으로 팔리는 그림도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할머님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바로 그분이 그 유명한 미국의 국민화가로 잘 알려진 모지스 할머니이십니다. 이 할머니, 이 모든 일이 할머니께서 78세가 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굴곡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변화무쌍하다라고 합니다. 3년 살수록 제가 깨닫는 것은 어떤 인생도 평탄한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물이 흐르듯 모든 것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길 낭떠러지에 서 있듯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가파른 숨을 고르고 산 정상에서 서 있는 사람처럼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룻과 나오미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인생의 대반전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큰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와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은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반전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 대반전의 드라마는 복음을 향하여 귀가 열릴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룻기서에서 숨어있는 주인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룻기하면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룻기서를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것은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룻보다는 나오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룻기서는 나오미라는 한 여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놀라운 구속사역을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발견하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이 나오미라는 한 여인을 믿음의 사람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문을 여는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룻기서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요, 룻기서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가서 거류하였는데라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큰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결혼한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인생에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가장 어려운 위기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돈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큰 근심이 생기잖아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서도 아마 이런 경제적인, 재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곳에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릭이 그의 고향 유다 베들레헴에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현실을 붙잡을 때가 더 있어요. 잠언서 17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경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그에게 찾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에멜렉과 나오미는 그들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민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라온 환경, 자기가 익숙했던 문화를 다 내려놓고 완전히 다른 곳으로, 다른 그 문화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당장 자기들 앞에 닥친 어려움을 보니까 모압 땅에는 풍년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살만하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글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이 남자의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남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 이름을 가졌으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답게 살았어야 되는데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돈, 그리고 여러분의 경력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모압지에 이사를 갔는데, 이민을 갔는데 먹고 살만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두 아들도 장가를 가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참 인생을 여러분들 제가 신방을 하고 많은 교인들을 만나보니까요, 이렇게 나쁜 일이 올 때는요 갑자기 많은 일이 오더라고요. 한꺼번에요. 아마도 이 나오미의 삶 속에서 그게 나쁜 일이 한꺼번에 왔던 것 같아요. 남편이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이 죽게 돼요. 모압 땅에 갔을 때는 큰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갔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의 인생은요,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요, 쪽박을 찬 인생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나오미 같은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첫 번째 포인트를 인생의 대반전은 복음을 들을 때 시작이 된다고 얘기했을까? 저는 이 해답이 오늘 룻기서 1장 6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뭐라고요?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한지 아십니까? 나오미가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나오미에게는요, 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 복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의 대반전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마음이 움직여서 다시 약속의 땅,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방을 했는데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자기는 예배당에만 들어오면 눈물이 난대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그런데 며칠 전에는 꿈을 꿨는데 이분이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는 못했대요. 근데 꿈을 꿨는데 갑자기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키 큰 한 남자가 침대 위에 서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똑똑 누르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 눈을 떴는데 그게 꿈이었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꿈을 꾼 이후에 허리가 안 아프신 거예요. 저는요, 이분이 그러신 그 말, 이분이 간증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신데, 하, 복음을 이해하시게 되니까 삶의 기쁨을 찾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행복과 기쁨은 다릅니다. 기쁨은요, 어디서 시작되냐? 예수 그리스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행복은 조건과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면서 시작이 될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기쁨은 오직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바꾸기를 원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식을 들으십시오. 주님께 반응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는 인생 대반전의 드라마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남.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책 안에서 우리는 한 여인과 보아스라는 한 남자의 만남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의 초점은요, 이 룻과 보아스의 로맨틱한 사랑을 사랑이기보다는 우연을 과장한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 3장에서는 보아스가 룻을 구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서는 보아스는 적극적으로 룻을 구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아스가 룻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기업무를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기업 물을 자 혹은 고엘 사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엘인데요, 고엘이라는 단어에는 되찾다, 물으다, 구원하다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는요,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사주어야 할 의무와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노예가 되었을 경우 돈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무는요, 친족 중에 부당한 피해를 봤으면 기업 물을 자는 친족을 위해 복수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까운 친척이 자식이 없이 죽을 수 경우에는 기여 모를 자가 과부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성문은 영어 성경으로는 타운 게이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타운 게이트는 아주 중요한 미팅과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타운 게이트에 앉아서 기다렸다는 의미는 당장 해결을 할 중요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요한 의무가 뭘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가까운 친척이 자식이 없을 중요한 경우에는 기여 모를 자가 과부와 결혼해야 자녀를 낳아줘야 할 의무, 이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그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었어요. 보아스가 기여 모를 자가 되기 위해서는 1순위가 된 가까운 친척에게 먼저 그 1순위의 자격증을 따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타운게이트에 부르고 그 사람과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계약을 맺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에게 합니다. 나오미에게 땅이 있는데 그것을 팔려고 하니 그것을 사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1순위 기여 모를 자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귀가 쫑긋했습니다. 왜냐면 땅을 팔려고 하는데 그 땅을 보니까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겠다고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보아스가 1순위 기여 모를 자에게 이 땅을 사는 건 좋은데 당신이 반드시 룻과 나오미도 함께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1순위 기여 모를 자가 자기는 안 하겠다고 내뺍니다. 그 말을 듣고 보아스가 결정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아스가 장로들 앞에서 기여 모를 사람의 신발을 벗겨 그것으로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제1순위 기여 모를 자가 돼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만남입니다. 룻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비록 룻이 이방인이요 과부였지만 마음이 아름다운 여인임을 알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나섭니다. 룻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그 양도권을 가져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그녀의 수치와 아픔과 고통에서 건져줍니다. 룻은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인생 대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어떨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보기에는 이 룻기서에 숨어있는 주인공은 나오미라고요. 전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4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안 죄송합니다. 4장입니다. 룻기서 4장 16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나오미에게 아들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나오미의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하느님께서 거두시고 그녀에게 웃음과 기쁨과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벳은 나오미의 죽은 아들, 마홀년의 아들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법으로 따진다면 이 아이는 나오미의 아들의 아들, 즉 손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는 룻의 이야기에서만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가장 아름다운 로맨틱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구하기 위해서 상당한 그의 재산을 내어주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룻과 나오미를 책임져야 했어요. 이렇게 보면 룻을 얻기 위해서 보아스는 많은 것을 손해보고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던지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과 인생의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욱 놀라운 것은요,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밖에 있던 이방인이었던 룻은 보아스와 만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보아스보다 위대한 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만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 인생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께서 미국에 건너가셔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이민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중고등부 학생이 한 명이 있지만 중고등부 전도사님을 모셔와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다 말렸대요. 아니, 부목사님을 먼저 모셔와야지 왜 전도사님 먼저 오시냐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니라고, 내 아들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전도사님을 모셔와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한 학생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오신 거예요. 첫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당에 저와 전도사님 한 분 딱 멀쩡히 쳐다보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2주가 되는 때는 제가 제 친구를 데려왔고요. 한 달이 지나니까 마치 소세지가 붙어있을 때 한 명씩 이렇게 하나하나 빼면 붙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한 명 한 명 오더니 한 몇 개월이 지나니까 10명, 11명 아이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로 내려오는데 부모로부터 심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의사를 만들겠다고 이민까지 오셨는데 갑자기 하루 아침에 아들이 의사가 아니라 목사가 되겠다니 부모님들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들이 가야 된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 마음 이해돼요. 이해됩니다.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이 주로 치시던 기타를 집어 던지신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근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마음에 작정을 했대요. 아, 내가 빨리 떠나야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딱 보니까 용돈이 아니죠, 돈 100불이 있더래요. 무작정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필라델피아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저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처음에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나 이분이 너무나 좋은 거야. 형님 같고 친구 같고 너무나 좋은 거야. 그런데 몇 개월이 한 3, 4개월이 지났는데 새벽 아침 주일 아침 새벽에 전도사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그 전도사님이 부모님 갑자기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시카고로 가셨다고. 나중에 얘기를 소식을 들었는데 어머님하고 그 동생 여동생이 빗길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는 그 소리 들었는데 아 이제는 뭐 전도사님이 이제 안 오시겠구나.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2주인가 3주 후에 오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는데 그 이후로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이분이 애들을 다 한 명씩 한 명씩 차로 다 집에서 픽업해가지고 예배가 끝나면 또 집까지 다 데려다 주신 다음에 교회를 돌아오시더라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에서 철야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혼자 철야기도 하시니까 목사 아들로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하는데 강단성에 엎드려가지고 한없이 우시는 거예요. 한없이 우시는 거예요. 어머님하고 딸이 여동생이 직사했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는 길을 갔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완전히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데 또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시는 강대상 앞에 눈물로 매주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3년을 겪어봤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 전도사님이 보아스였습니다. 제가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제가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분의 한없는 눈물로 인하여서 제가 있었던 교육부에서 5명의 신실하신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좀 믿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만남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를 만나는 길이요. 인생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마치 루시 보아스를 말미암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대반전에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전의 인생을 꿈꾸라고 말하고 계세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삶의 반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모지스 할머니 이야기 속에서 할머님의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할머니께서 그리신 그 그림의 가치를 알아봤던 뉴욕의 미술품 수집가 루이스 칼더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모지스 할머니 그림이 걸려져 있는 한 상점을 지나가는 순간에 할머님의 그림을 보고 그 그림 안에 담겨져 있는 가치를 발견하면서 이 할머님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이스 칼더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뻐서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너무나 귀하고 값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무를 말미암아 인생의 대반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